계속해서 한국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한국산 철강 제품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즉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양국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통상 문제를 놓고 향후 한미 간의 정면 충돌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사평론가 서정식 씨 연결해서 분석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막대한 관세 부과 조치 움직임은 사실상의 뭐 강력한 아주 수입 규제지 않습니까? 이 무역 자유화 바람 속에 이런 조치는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런 상황이 도래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철강만 놓고 보면 네. 미국의 이야기도 뭐 일견 논리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 논리가 이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네.
이 철강 제품에 대해서 이제 이번 조치는 아직 취해지진 않았습니다만 네. 최종 결정은 이제 4월 달에 나오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권고안을 보면은 네. 세 가지 옵션을 내놓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12개 나라, 12개국에 대해서 53%의 초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예.
여기에 이제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
예. 이제 주로 보면은 중국,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이 들어있는데 네. 이 미국의 우방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다 빠졌습니다.
예.
근데 캐나다, 뭐 멕시코, 일본, 영국 네. 이런 나라들은 그 대상에 다 빠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네.
한국만 어떻게 보면 여기 끼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옵션은 이제 전체적으로 뭐 철강 수입 요 12개 나라뿐만 아니라
네.
뭐 한 20몇 퍼센트 정도의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수출 물량이 많은 나라에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옵션을 선택을 해도 한국의 철강 제품은 수입 규제에 걸려서
네.
사실상 수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까 제가 뭐 일견 논리가 있는 것으로 볼 소지도 없잖아 있는 듯하다 뭐 이렇게
네.
애매하게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미국 측에서 내세우는 이유가 한국 철강 제품이 주로 중국 철강을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수출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물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걸 줄이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이게 이미 그 한 차례 그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양측 간에 이제 협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논리를 이제 제시를 하고 설득을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먹히지 않았다,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라는 것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네.
자유무역의 대세 속에서 완전히
역행하는 거죠. 완전히,
완전히 거스르 시대를 거스르는
예.
이런 조치이고 그것이 옳지 않은 방향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건 미국 정부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정부를 선택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조치를 취하니까
네.
당신이 이게 옳지 않으니까 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미국이 그렇게 하는 걸 뭐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네.
그거 참 그 뭐 막기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논리로는 이제 그런 거죠. 미국이 그런 조치를 취할 때 우리에게 최대한 피해가 안 오게 하는 방법을 자선책으로 선택을 해야 그렇죠. 됩니다.
대안을 찾는 거죠, 대안을.
예. 그렇습니다. 자선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한국 정부가 지금 이미 이제 이게 뭐 갑자기 우리하고 아무 협의도 없이 그냥 툭 던져진 게 아니라 네.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네. 그렇다면은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의도를 오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가 동맹국이고 또 동맹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제 다소 또 다른 조치도 취하고 뭐 이런 데 대해서 조금 그런 뭐 아니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네. 아,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우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렇게밖에 네. 볼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이제 아베 신조 총리 같은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에 말이죠. 네.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참 뭐 좀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네. 좀 비굴해 보일 것처럼 그 미국의 비위를 예. 맞춥니다.
굽신굽신 소리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일본 아무리 일본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그 다 이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그렇죠.
거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이게 단지 이제 아까 철강 문제 뭐 중국산 이런 등등의 문제에서
네.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히면 전반적인 한미 관계에서 뭔가 좀 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네. 해볼 수
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조치에 대해서 어떤 강경한 정면 대응 방침을 사실상 시사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공개적인 이런 움직임이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뭐 나름대로 그 앞 간지러운 데를 긁어주는 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떤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선책을 찾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뭐 그 결연한 또 뭐 당당한 이런 이제 표현을
예.
대응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실제로 그러면 결연하고 당당한 것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글쎄요 뭐 뾰족하게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언급한 것은 뭐 WTO 제소나 이게 네.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WTO 제소하고 또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안보와 무역은 별개의 것으로 투트랙으로 대응을 한다는 뭐 이런 이 방침을 시사하고 네.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 내용은 뭐 굉장히 원론적이지 않습니까? 원칙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칙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네.
그만큼 이제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네.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협의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조율을 하는 이런 어떤 외교적인 뭐랄까요 전술이랄까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사실 뭐 대응할 방법이 뾰족한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우리나라가 문제는 이제 수출의 의존도가 대단히 높다.
대단히 높죠. 예.
예, 이게 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최근에 이제 지난해에도 우리가 3%대 성장을 달성을 하고 했습니다만
네.
이게 사실은 거의 수출이고요.
그렇죠.
수출이 주도를 하고 있고
네.
그 중에서도 지금은 이 반도체 같은 몇 가지 이 그 전략 품목이 선전을 하고 있지.
네.
자동차 조선 같은 건 지금 뭐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네.
그 3% 성장이라는 거 이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거품이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그 수출을 많이 하면은 뭐 이 수출 업체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하다 못해 뭐 삼성전자 공장 옆에는 이 하다못해 커피숍, 뭐 떡볶이 장사, 무슨 그 노점까지 네. 잘 되는 이런 네. 어떤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런 순환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수출까지 뭐 철강 같은 이런 것들이요. 수출까지 문제가 생기면 대단히 골치 아픈 문제가 그렇죠.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뭐 GM이 철수를 하네 마네 네. 하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다가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면 네.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를 올리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보다 미국이 정책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 되면 네. 뭐 물론 뭐 옛날처럼 돈이 그렇게 막 IMF 때처럼 빠져나가지는 않겠지만 네. 금융시장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등등을 감안을 하면 글쎄요. 지금 뭐 우리 정부의 전문가들이 네. 여러 가지 참 고심을 하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이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대안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정부가 뭐 지금이라도 더욱더 면밀한 대응을 그렇죠. 해야 되겠죠.
예. 일반 국민들 대다수가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들 우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데 더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점을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상황이 어려워질 그렇습니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총리도 국무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좀 이 나쁘고 불리하게 상황이 좀 악화되는 것처럼 예. 보인다. 예. 그 악화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실제로 그렇게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할 정도면
악화된
사실은
거죠.
대단히 그렇죠.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예.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각 부처의 비장한 각오로 좀 임해달라 이렇게 예. 국무회의에서 응급을 했는데 예. 그만큼 정부도 지금 굉장히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GM 군산공장 폐쇄 같은 건 지금 대략적으로 일자리가 한 2만 개 정도가 2만 없어지는 상황이고요.
군산은 뭐 초토화됐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예. 이 군산 지역 경제에 현대 그 조선소하고 한국 GM 공장이 한 60-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경제 예. 비중이. 이게 60-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두 공장이 문을 닫아버리면
도시는 이제 황폐화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초토화된 거죠. 예. 이미. 거기 뭐 일자리가 한 2만 개 정도 없어진다면은 일자리 비중이 20%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예. 이 한국 GM이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 철강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세탁기, 태양광 또 세이프가드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 새해 백두부터 이 한국 경제에는 정말 심각한 도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